예수님 사랑하시면 아멘하십시다. 네. 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 한 구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8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서두 부분에 짧은 동영상 하는 편 준비했는데요 같이 그 동영상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준비되셨으면 네. 제가 통역을 조금 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양을 가졌습니다. 아닙니다. No, 사라로
Bring the wood. you, Father.
Isaac, you must trust in God.
네, 천지의 주제이셨던 그 야훼, 창조주이신 선하신 하나님께서 당시 가나안 땅에 더러운 잡신들이나 하였던 인간에게 희생, 인간을 희생제물로 요구하였던 인신제사를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그 아이를 죽여라 정도가 아니라 그 아이를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Burnt offering입니다. 여러분, 번제를 드리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목을 따서 피를 빼고요, 배를 반으로 갈라서 내장을 다 꺼내야 합니다. 각을 떠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제단에 불을 지피고 그 위에 올리는 것이, 태워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이죠. 저도 요즘 아들하고 같이 새벽에 같이 집에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있으면 아들이 이렇게 쪼르르 나와서 제 옆에 같이 앉습니다. 그럼 앉혀놓고 제가 기도 제목을 줘요. 그럼 같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근데 그런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 근데 100세에 얻었으니 얼마나 더 귀했을까요? 그렇죠? 독생자고.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잔인한 방식으로 잡으라라고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만약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여러분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 그런 음성을 들으신 거예요. 아주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이 도저히 버릴 수 없는 그 무언가를 아주 잔인한 방식으로, 여러분이 고통을 받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명령을 받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할까요? 아마 두 가지 태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 이런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아,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아닐 거야. 아마 마귀가 잘못 말한 걸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영적으로 좀 깨끗하지 못해서,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우리 영적으로 좀 바로 깨웠다면 그 음성을 딱 듣고 아, 이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는 이 하나님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잔인하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연약한 인간에게 행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나는 차라리 안 믿고 말겠다 라고 신앙을 포기해버리게 되지 않을까.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리퀘스트가 그 정도로 가벼운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지나가니까 그냥 남의 이야기처럼 읽고 지나가는데요, 이 일이 만약에 나에게, 그 아브라함의 상황이 나였고 나에게 일어났다면 아마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보니까요, 소름 끼치도록 믿기 어렵고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순종하고자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심지어는 좀 늦게 일어날 법도 한데 억지로 그냥 이렇게 할까 말까 고민하면서 늦게 일어날 법도 한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일찍 일어나서 무엇을 하냐면 이제 나무를 준비합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번제에 쓸만한 충분한 나무를 이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불 붙일 것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짐승을 죽이고 각을 뜰 때 쓰는 아주 날카로운 칼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물로 사용할 자신의 독생자 이삭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일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근데 이 믿음은 그냥 어떤 생각의 나열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어떤 나의 호언장담도 아니에요.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되어지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내가 비록 말은 어눌할지라도 내가 비록 부족함도 많고 연약함도 많았을지라도 그 길에 내가 순종하고자 정말 발을 떼는 사람이 정말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는 3일 길을 떠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또 이 3일 길에 있습니다. 만약 그 모리아산이 바로 앞에 있었다면 오히려 쉬웠을 거예요. 그냥 마음 먹고 그래 가자 그냥 잡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확 김에 그냥 확 그냥 그 당일날 그냥 우연 그냥 이렇게 우발적으로 해버릴 수도 있을 텐데 근데 3일 길이에요. 3일 길 가면서 아들의 재롱도 보고 가면서 불 쬐고 아들하고 같이 자고 아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같이 밥 해먹고 3일 길을 가면서 얼마나 더 유혹이 됐을까 싶어요. 아빠 어디 가는 거야? 계속 물어보고 아유 그냥 뭐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그냥 집에 가자 이틀째쯤에 그러고 싶을 마음이 얼마나 더 유혹이 강렬했겠습니까? 3일 길을 가래요 하나님이 3일 길을 그러니까 그 순종이 진짜 순종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발적인 감정이 아니라 진짜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도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돌이키지 않고 나아가는 그 순종의 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아까 우리 영상에 잠깐 나온 거지만 추측컨대 사라에게도 아마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라에게 만약 이야기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머님들. 예, 이 남자가 정신이 나갔나 뭐 이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그 어머니의 모성애를 남자는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90세에 난 그 아들을 그 금쪽 같은 아들을 지금 잡으러 데리고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마 어머니가 말렸을 거예요. 4절 말씀 보니까 3일째 날이 되니까 모리아산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이제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은 함께 동행했던 종들과 나귀는 그곳에 나비두고 6절에 이제 번제를 위해서 준비했던 그 본인이 손수 준비했던 그 나무를 이삭이가 지게 하고 본인은 칼과 불 붙일 것을 준비하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단 둘이 준비물만 가지고 올라갑니다. 하나님을 독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올라오고 있는 중에 7절 보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어봅니다. 내 아버지여. 다분히 성경의 기자는 이 호칭 가운데 우리에게 의도를 주고 있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 이삭이가 아버지를 내 아버지여라고 선명하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과 포개어지는 것이 바로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똑같은 장면이 포개어져요. 2000년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여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부탁을 해요. 그때 6절에 번제를 아니죠 8절에 아브라함이 이제 대답을 하죠. 뭐라고 하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This is my beloved son in whom I am well pleased. 내가 너무나 기뻐하는 아들이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내 아들이라 라고 인준해 주시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후에 9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던 이제 그 장소, 그 장소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말씀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알아볼 수 있는 장소였던 것이죠. 그 모리아산에 그곳에 딱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하나님께서 예비된 장소다 이제 확신을 갖고 거기서 이제 제단을 쌓기 시작을 하죠. 제단을 아들과 함께 쌓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이 지고 왔던 그 번제에 쓸 나무를 거기다 펼쳐놓습니다. 펼쳐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요. 그리고 줄로 아들의 손과 발을 묶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들이 대충 우리가 이스마엘과 나이를 비교해 볼 때 이스마엘이 그때 이미 결혼한 상태였으니까 나이 차이를 우리가 고려해 볼 때 아들이 한 10대 소년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돼요. 이삭이가. 여러분 10대 아들을 두신 분들 아시겠지만 얼마나 빠른가요? 못 잡습니다. 100살이 넘은 노인이 그 아들을 잡아가지고 묶고 이렇게 순순히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죽이려고 하면. 그런데 성경에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아, 이삭이 조금 더 반항했다거나 혹은 도망쳤다거나 혹은 막 소리를 지르면서 거역했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이삭이를 묶고 그 이삭이를 그 번제단 나무 위에 제물처럼 꼼짝달싹 못하도록 손과 발을 묶고 올려 놓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이제 아브라함이 손을 뻗어서 그 제사용 동물 죽이는 칼, 그 칼을 그 무시무시한 칼을 손에 쥐더니 아들을 잡고자 칼을 듭니다. 칼 드는 방식은 어떤 식으로 들었을지는 모르겠어요. 목을 따는 방식이 있고요. 보통 짐승 잡듯이 아니면 그렇게 못했으면 찔러려고 하는 방식이 있었겠죠. 어떤 방식인지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무튼 죽이려는 척을 했던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리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분께서. 그런데 정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정말 결심을 했습니다. 죽이려고. 왜요? 죽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정말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11절에서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도 대지 마라. 그 아이 다치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막죠. 그리고 보니까 뒤에 보니까 보지 못했던 숫양이 뿔이 나무풀에 걸려가지고 못 움직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가져다가 번제로 드리고 그곳을 여호와의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God the Provider 이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번제단을 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런 무자비하고 비이성적인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서 순종이라는 길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페이크한 오비디언스가 아니라 진짜 genuine and sincere obedience를 어떻게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무리 고민해봐도 그 이유는 그가 문외인이나 혹은 냉혈인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 말씀 보여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여러분 보세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름도 친히 지어주셨던 아들이고 그리고 누구와요? 그와 그 이삭이와 내가 내 언약을 세울 것이고 그 이삭의 후손에게서 내가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친히 들었기 때문에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은 결코 깨버리시거나 결코 갑자기 취소하거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칼을 잡아들었던 것이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여주시면 17절에서 19절에 뭐라고 해석을 해주시냐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아브라함을 말하죠.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드린 것입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아까 읽은 말씀대로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여러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도 믿었고요, 또 한 가지 뭘 믿었냐면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은 설령 그러다가 죽게 되었을지라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그래서 언약을 반드시 성취해낼 수 있는 부활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도 믿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믿었어요. 할렐루야. 네, 신실하신 하나님 한번 따라해볼까?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두 가지를 다 믿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믿을 때 온전한 순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순종은 결과입니다. 믿음의 결과예요. 억지로 내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바른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순종입니다. 자,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반드시 당신의 하신 약속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는 걸 믿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섭리가 있어서 내 아들이 죽게 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전능하신 능력으로 살리셔서 반드시 그 하신 약속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질 수 있었기에 그렇게 아들을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결론에 우리가 이르게 됩니다. 자, 그 결론을 통해서 그러면 다시 우리가 3일길 떠나기 전에 아브라함으로 돌아와 봅니다. 그 아브라함의 그 혼돈, 그 고통과 어려움과 번뇌와 굉장히 혼돈에 빠졌을 거예요. 내가 믿던 하나님이 정말 이분이 맞으신가? 어떻게 이런 말씀을 나에게, 어떻게 이런 환경으로 나를 이끌고 계시는가? 그 혼동에 빠졌을 때의 그 아브라함, 우리가 돌아가 보면 자, 결과를 통해서 동기를 보니까 우리가 동기가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 뭐였죠? 결코 비인격적이고 비인간적인 그런 어떠한 명령을, 아들을 쳐죽이겠다, 아들을 사랑하는 게 꼴보기 싫고 질투 나서 내가 네 아들 좀 잡아야 되겠다, 이런 잡신들이나 하는 그런 귀신들이나 하는 노름을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은 원대하시고 크신 뜻이 있으셔서 분명 당신의 섭리를 또 선한 계획을 가지고, 아들 죽이려는 의도가 전혀 없으셨잖아요, 그렇죠?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하셨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돌이켜보니까 알 수가 있게 되고 고개가 끄덕여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요, 성경은 점진적인 계시로 쓰여진 책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점진적 계시. 네, 영어로는 progressive revelation이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딱 모든 계시가 다 비춰진 게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어두워요. 좀 희미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모형이라고 얘기하고요, 구약을 그림자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만 딱 보면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형이고 실체가 아니니까, 그림자이고 딱 그 본체가 아니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신약을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함으로 스팟라이트이 딱 켜지면서 아, 이거였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였고 이것이 하나님의 결과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 신약의 렌즈로 구약을 딱 바라보면 구약의 말씀도 아,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신 거였구나 라는 것이 착착착착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레위기 성경 우리 통독하시는 분들 성경 쭉 읽다가 레위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딱 멈춰지죠. 레위기에서 위기가 와요, 그죠? 항상. 예. 그런데 웃긴 얘기를 해도 웃으시지도 않고. 야, 그런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게 무슨 뜻일까를 막 고민하는 가운데 그냥 적당한 시점에서 성경을 덮게 되는데, 항상 성경을 신약부터 읽어보세요. 그리고 신약의 렌즈를 분명하게 깨끗하게 닦고 가지고 계시면 그 렌즈를 들이대면서 구약을 보셔야 됩니다. 점진적인 계시라니까요. 뒤에서 결론이 나와요. 결론을 가지고 앞을 보면 아, 이런 동기로, 이런 이유로 이렇게 기록하셨던 것이 구약의 말씀이로구나 라는 것들이 깨달음이 오면서 막 머리끝이 막 쭈뼛쭈뼛 섭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제가 신약의 관점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관계성으로 오늘 아브라함과 이 이삭의 관계성을 한번 그 렌즈로 비춰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무엇이 공통점인지 한번 잘 깨달아 보시길 바라요. 첫 번째, 그 렌즈로 들여다보니까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요, 아브라함의 독생자 이삭이 어땠습니까? 뭐 잘못해서 모리아산 끌려가서 잡으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 말 안 들어서 불효자라서 그런 거 아니었죠. 아무런 잘못도 없었고 아무런 죄도 명시되지 않았지만 잔인무도한 방식으로 그것도 번제물에 각을 띄워지는 제물로 죽임을 당했어요. 당했어야 했어요. 그렇죠? 그 상황을 똑같은 상황이 언제 벌어지냐면 2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잘못도 안 하셨어요. 아무런 죄도 없으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잔인무도하고 극형의 방식인 십자가 틀에 온 옷이 벗겨지고 대못이 박혀지고 머리에 이만한 가시관이 들어가고 채찍으로 맞아가지고 뒤에 등뼈하고 엉덩이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고통을 받으면서 피가 낭자하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사람들 앞에 온갖 수모와 온갖 잔인한 방식으로 온갖 고통을 다 겪으면서 죽도록 만들었던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모형으로 나타내기 위함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그와 같은 인간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을 하셨을까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 아브라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독생자 이삭이 10대의 나이였어요. 충분히 그 늙은 아버지의 명을 저버리고 그냥 하산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see you later 그러면서 막 도망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순순히 묶임을 당한 거예요. 되게 착한 아들이었을 것 같아요. 이삭은 믿음의 아들이었고 아버지를 신뢰했던 아들이었을 것 같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번제할 양을 준비해 주실 거야 라는 말을 듣고 아 설마 정말 죽이겠는가 라는 마음으로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순순히 결박당합니다. 순한 양처럼 그 제물에 피 흘리는 자리에 놓이도록 자기 자신을 순종으로 내어드립니다. 똑같은 일이 2000년 후에 벌어지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성경이 뭐라고 하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아무런 말도 없이 아무런 거역함도 없이 그대로 잡혀서 그 전능하신 분이 그냥 십자가에 굳이 달리실 필요도 없고 그 자리에서 로마 군인들 다 그냥 전멸시킬 수도 있는 분이신데 하늘의 열두 군대를 더 명령해가지고 그냥 다 즉사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끌려가시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붙잡히시고 결박당하시고 이삭이 당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끌려가서 끝까지 그 십자가 자리에까지 순종하는 것을 미리 모형으로 우리에게 두 번째로 보여주십니다. 세 번째는요 더 기가 막힌데요. 아브라함의 독생자 이삭이 제물로 바쳤던 그 모리아산 있죠. 여러분 성경에 있으니까 모리아산 그러니까 어디 좀 먼 나라 땅인 것 같죠. 모리아산이 어디냐면 바로 역대하가 보면 역대서에 보면요 이 모리아산 위에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요. 바로 그게 모리아산이에요. 그게 스룹바벨 성전으로 바뀌고 그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바뀌죠. 그렇죠? 헤롯 성전으로 바뀌죠. 그리고 헤롯 성전 다 무너지고 지금은 벽만 좀 남아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그 골고다가 어디냐면요. 아니 골고다가 아니라 그 모리아산이 바로 오늘날 예수님께서 2000년 이후에 못 박히신 골고다랑 정확한 같은 플레이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독생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받은 그 3일길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신 그 장소 그 장소가 바로 예수님께서 2000년 이후에 못 박히신 골고다 언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체 부지가 다 모리아산이에요. 성전 부지가. 저는 이거를 깨닫고서는요 머리가 막 비축비축 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늘 제 설교 노트에 좋은 명언을 한 구절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면 영광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섭리에는 고통은 있을지라도 우연은 없다. 여러분 어떠세요? 괜찮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섭리에는 고통은 설사 있을지라도 우연은 결코 없다. 그렇다면 뭘까요, 여러분? 반드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에 반드시 최후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패스웨이에는 고통도 있을 수 있고 의문도 있을 수 있어요. 아, 왜 이런 일을 하나님 허락하셨습니까? 라는 아픔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우연은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분명히 고통이 있었고 의문도 있었고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이유를 지금 왜 그런 명령을 하셨는지 아브라함과 이삭은 지금 천국에서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고개를 그냥 앞뒤로 흔들면서 이해할 겁니다. 그렇겠죠?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최후의 선을 이루실 분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이것은 유사점이라기보다는 이건 아주 극명한 차이점에 가까운데요, 그 아브라함의 독생자 이삭이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뒤에 뿔이 걸려있는 숫양을 미리 준비해 두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에 조금도 해가 없도록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당신의 선하심을 보여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2000년 이후에 이것은 공통점이면서도 전혀 다른 차이점입니다.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든지 목숨을 상하지 않도록 털끝 하나 다치지 않도록 하실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그분께서 대신 지셔야 했기에 다른 어떠한 방법도 없었기에 그분이 고통을 당하고 희생을 당하지 아니하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으셨기에 하나님은 그 아들과 당신께서 모든 고통과 아픔을 상상할 수 없는 그 친밀함을 가지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저는 30대 중반에 40대 가까운 나이에 아들을 가져서 참 친밀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더 두 배의 나이에 아브라함이 가졌으니 얼마나 친밀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만세 전부터 만세 후까지 영원히 함께 하셨던 분이에요. 이것은 이 친밀함,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친밀함이에요. 이 사랑의 깊이는 우리는 헤아릴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셨던 그 아들을 죽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픔은 저와 여러분은 결코 알 수 있는 길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희생이었습니다. 그 희생을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치르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몸에서 피가 다 나오면 생명이 떠나요. 왜냐하면 피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그 생명을 빼앗겨야 되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생명을 빼앗겨 주심으로 대신 정죄를 받으심으로 대신 죄의 대가를 다 치르심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함이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 행을 포기하지 않고 내려오지 않고 끝까지 피를 흘려주셨던 것입니다. 17세기 수학자고 과학자고 철학자고 신학자였던 더 길어요. 더 많은데 파스칼이라고 하는 제가 존경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팡세라는 책을 쓰셨던 분이시죠. 그 책 안에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The knowledge of God without that of man's misery causes pride. 하나님은 아는데 이 인간사의 고통을 모르는 사람은 교만해진다라는 거예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 줄에 The knowledge of man's misery without that of God. 이 세상의 고통은 잘 아는데, 잘 경험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은 causes despair,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The knowledge of Jesus Christ is the middle course.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분께서 그 두 극단을 연결해 주시는데 Because in him we find both God and our misery.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므로 우리의 고통에 우리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절망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도 받으신 그분이 받으신 더 큰 고난을 바라보게 되므로 나를 위해서 지신 그 큰 고난을 바라보게 되므로 나의 교만함이 낮춰지게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표현이에요. 17세기에 어떻게 이런 부분을 깨달을 수 있었나 참 기가 막힌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통을 받으면 고난을 받으면 늘 why라고 외칩니다. Why me? 내가 뭘 잘못했어요? 왜 하나님 저예요? 왜 이런 일을 허락하세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의 본문은 why라는 question을 우리에게 찾을 수 없도록 만들어주면서 오히려 how라는 question을 물으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How?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아픔 앞에 이 어려운 역경 앞에 저와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The author and perfecter of our faith. Fix our eyes on Jesus. 우리의 눈을 그분께 고정하자라는 거예요. 그 역경과 고난에 고정하는 게 아니라 눈을 들어서 그 예수 해결자 되실 수 있는 그 믿음의 온전케 하실 수 있는 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고통을 받으시고 저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던 분, 그분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고 반드시 최우선을 이루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이 땅에서의 절망이 더 이상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꿈꾸게 할 수 있고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게 될 때에 이 땅에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진 것으로부터 진정 겸손한 자리로 내려와 그분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 창세기 22장 18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그 씨가요 단수이거든요. 누구를 말하냐면 이 본문에서는 이삭이지만 이 구절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인용하죠. 그래서 그 씨가 누구라고 얘기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본문인데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고난의 역경을 감내했던 그 일이 같이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감내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이 구원의 복이 흘러갈 수 있는 길이 됐다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고통이 있을 수 있고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고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그분을 바라보고 감내하면서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뒤를 우리가 따라가게 될 때에 반드시 여러분의 그 인내함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세상에 맺혀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인내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최우선을 이루실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해 주신 그 주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 순종의 길, 그러나 소망의 길, 그러나 영광의 길임을 알고 주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